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다음 달 중 러시아와의 양자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미러 전략적 안정성 대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러시아 협의회, 유럽 안보 협력기구 등을 거론하며 상대적으로 이른 신년 초에 그와 같은 관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여는 입장 차이를 외교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 행위에 더욱 관여한다면 중대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카렌 돈프리드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도 최근 러시아가 제기한 동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적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 양국이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특정 시점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프리드 차관보는 다만 미국은 모든 대화가 상호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논의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제기할 수 있고 유럽의 동맹과 파트너와 완전한 공조 아래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돈프리드 차관보는 유럽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유럽의 참여 없이는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인구 증가율이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미 인구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인구조사국은 21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인구 증감 전망을 집계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 기간 0.1%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3억 3,180만 명에서 39만 2,665명이 더해진 수치로 건국 이래 가장 낮은 규모입니다. 특히 1937년 이후 인구 증가가 처음으로 100만 명에 못 미쳤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첫 해인 지난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이민 정책 제한, 임신 유예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국제 이민으로 인한 증가가 미국 내 출생률을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이민으로 인한 순수 증가치는 24만 5천 명인 반면 미국 내 사망률을 감안해 집계한 순수 출생 인구는 14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향후 미국이 바이러스를 통제해 사망률을 줄여도 낮은 출생률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바로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네 번째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백신 자문위는 21일 의료진과 60세 이상 국민 가운데 3차 추가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난 사람들에게 네 번째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자문위원들의 86%가 찬성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이 같은 권고안을 지지하면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미크론 파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니트잔 호로위츠 보건부 장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오미크론에 취약한 고령자와 의료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즉시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말레이시아 전역에 내린 폭우로 다수의 사망자와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데 대해 정부의 대응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코브 말레이시아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폭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당국 간 조율이 미비하고 취약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는 그러나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들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부터 시작된 이번 폭우는 셀랑고르주주, 파앙주 등 말레이시아 연방 13개 주 가운데 8개 주에서 4일 이상 계속됐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27명으로 집계한 가운데 이재민도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기상당국은 열대성 저기압이 말레이시아 북부 4개 주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많은 홍수 피해가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012월 22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 회계연도에도 북한을 포함한 인신매매 관련 국가들의 인도적 목적 외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책과 자원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을 감안해 동맹을 조정하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1도, 낮 최고 영하 11도에서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2022 회계연도에도 북한 등 인신매매에 관련된 나라들의 인도주의 목적 이외에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미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2022년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쿠바 등 나라들의 인도적 목적이 아닌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란 제목의 메모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나라들이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관련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모에서 북한 등 해당 국가의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말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금지 대상국에는 북한 외에 쿠바와 에리트레아,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에 대한 차관이나 기금 사용을 막기 위해 투표에서 반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으로 19년째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책과 자원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동맹관계를 강화해왔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이 과거보다 더 강력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이 이 지역에 둔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We are a Pacific country. We are a Pacific power. It matters to us. So much of the future is going to be there. 50% of the world's population is already there.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며 이 지역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 인구의 50%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들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래를 인도 태평양에서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깊이 관여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네 나라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미국으로 처음 초대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통령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와 관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과 주요 7개국이 추진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이 전 세계에 상당한 기반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투자는 환경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미국이 11개월 전 바이든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보다 훨씬 국내외적으로 강력하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in a stronger geopolitical position to deal with countries like China and Russia as they seek to undermine the international system that we built and led.
특히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를 중국과 러시아가 훼손하려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들 두 나라에 대응하는 데 있어 과거보다 더 강력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을 수호하는 데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올해 대외 정책의 상당 부분은 외교의 근간을 재건하고 동맹관계를 복원하며 국제기구에 다시 관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유럽연합, 주요 7개국, 아세안 등 핵심 동맹들과의 관여를 심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까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3억 3천만 회분의 백신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1일 전 세계 코로나 대응을 위해 5억 8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금까지 미국의 관련 지원은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과학의 근거에 국제기구의 필요에 맞춰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기후위기 대응 자금을 4배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끈질긴 외교 끝에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65%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 서약을 미국이 주도했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산림 파괴를 되돌리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년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했으며 동맹들과 협력해 아프간에서 12만 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을 감안해 동맹을 조정하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두 나라가 추진 중인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주한 미군 기지 통합,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양국의 안보 사항과 관련해 동맹의 조정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에 맞춰 동맹관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10년 넘게 준비하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 작업을 동맹 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쟁 시 한국군 사령관이 미래 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한 양측은 한국이 연합군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향상 등 한국이 전작권을 맡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조건과 기준점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한국의 전작권 행사 능력,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주한미군 기지 통합 움직임을 거론하며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땅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최근 건설된 전 세계 최대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같은 새로운 시설 건설에 전체 비용의 94%에 가까운 97억 달러를 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안했던 미사일 지침 종료를 결정한 것도 미한 동맹 조정의 한 예로 꼽았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한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해 북한은 두 나라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 충돌 방지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에 필수적인 북한과의 관여를 촉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한국이 남북 협력 활동을 한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초부터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도움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미북 남북 외교의 정책위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선제적인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한국의 영내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자국과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 때문에 북중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와의 협력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쿼드가 반중국 프레임을 피한다면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민감한 일제강점기 역사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험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과 2019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무역, 안보, 경제 관련 논쟁을 수반한 일련의 행동과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이로 인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책 공조가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지난 30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낮아졌지만 미국과 한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3배에서 6배 높은 상황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17명으로 집계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21일 공개한 2021 아동 사망률 보고서에서 지난 1990년 1,000명당 43명이던 사망자 수가 2000년 60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17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30년 동안 매년 평균 3.2%씩 줄어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이며 저소득 국가 평균 63명과 비교하면 4배 정도 낮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3명으로 북한보다 6배, 미국은 1,000명당 6명으로 북한에 비해 3배 적었습니다. 북한의 1살 미만 영아 사망률도 지난 1990년 1,000명당 33명에서 지난해에는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저소득 국가 아동의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질병 감염 가능성이 커지고 평등한 삶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유엔의 영양 캠페인과 예방접종 캠페인에 차질이 빚어져 지난해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아동 수가 전년보다 340만 명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을 제때 하지 못한 어린이는 질병 감염 위험에 노출돼 사망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높은 편이라며 이는 빈곤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핵과 디프테리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으로 그동안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결핵 예방 백신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높은 수준의 예방 백신을 접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폐쇄와 국제기구 직원들의 부재는 북한 내 대부분의 백신 접종 중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니세프는 최근 공개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디프테리아와 백일에 파상품 등 백신이 없다며 백신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또 북한 내 정보 수집이 결코 쉬웠던 적이 없지만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실제로 중저소득 국가 135개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97개국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240만 명을 포함해 5세 미만 어린이 500만 명이 숨졌다며 대부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아동 사망률 보고서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유엔 인구국이 공동으로 작성해 매년 발표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 개최하기로 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김정은 집권 1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 또 어떤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달 하순 전원회의 소집 결정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정서는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 집행 정향을 총화하고 새년도 사업계획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원회의에선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틀과 방향성 안에서 올해 사업성과 평가를 토대로 구성원들이 새해 과업에 매진하도록 동료 수위를 한층 높이는 자리로 전원회의를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가 중요한 해지 않습니까? 김정은 시대 10년을 이제 총괄하는 계기나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있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과제가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지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어떻게 강조하냐면 5개년 계획이 1차 년도 성과 여부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이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전원회에서 총괄을 하는 거니까 올해 이제 정책 정령을 이제 어떻게 총괄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전원회의가 김 위원장의 집권 10주년 기념일에 즈음에 열리기 때문에 집권 기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김 위원장의 치적을 선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포함한 주요 매체들은 이미 김정은 10년을 지금 성공한 10년으로 포장해왔고요. 최근에는 성스러운 10년의 혁명 여정 이런 표현을 자꾸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김정은 10년을 성공한 시기를 지금 포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지난 10년을 성공한 집권 기간으로 포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서 전원회의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온 만큼 미국 등을 겨냥한 대외정책 방향성도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지난 6월 8기 3차 당 전원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동향을 파악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전원회의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행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말 전원회의에서는 그간 완성된 대북정책을 가지고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책을 펼쳐왔는지에 대한 약간 평가적인 어떤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평가를 기초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소위 이제 자신들의 대응 논리 이게 이제 같이 나오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전원회의가 그랬듯 이번 전원회의가 이듬해 신년사를 대체할 경우 북한의 대외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 등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어서 북한이 이를 감안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에 대미 정책에 대해서는 명백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모든 것들의 가장 기반과 배경은 역시 미중 간의 갈등 측면이죠.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로 언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미국을 비판하는 형태로,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형태로 갈 수는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북한의 대외 총괄을 맡고 있는 김여정 당 부부장 직급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식 확인될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를 맞아 열린 중앙추모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들보다 먼저 호명돼 정치국 위원 혹은 후보위원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까지 당 제1부부장과 정치국 후보위원을 겸직하다가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 직급이 부부장으로 내려가면서 정치국 지위도 내려놨습니다. 홍민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 백두 혈통인 김 부부장의 정치국 진입 여부는 그녀의 실질적 위상 등과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김 위원장 우상화 작업과 연결시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최근 우상화, 수령 상징적 지위를 계속 강조하는 부분, 김정은 사상이나 김정은 주의를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어떤 우상화와 연동이 돼서 김여정도 동반적으로 상징적 권위가 좀 상승되는 것인지, 이거를 이제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번 인사 부분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 들어 8차 당 대회와 8기 3차 전원회의 등을 통해 당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개편을 이미 한 만큼 이번 전원회의에서 큰 폭의 인사 이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가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현상 타파의 손짓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올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4월 30일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이를 위해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10월 19일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손짓에 북한이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그러자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담화를 통해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7시간 뒤에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별도 담화를 통해 종전 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다음 날인 25일 또다시 담화를 내어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 순회상봉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북 관계와 관련해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명시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1일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이나 미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는 미국의 대화지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김정은의 셈법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명백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North Korea has no current intention to engage.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조건 없는 만남 제안에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공은 북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남북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물밑 접촉을 담당한 한국 박지원 국정원장은 10월 28일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미한연합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들어 한국은 미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의 원칙과 문안 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월 2일 텐진에서 양제추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미한 그리고 한중은 종전선언에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최대 강권인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10월 국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이래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는 북한 수뇌부가 종전선언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싫으면 바로 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미 간에 또 한중 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북한은 그저 조용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종전선언을 안 할 거라든지 여기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그러면 벌써 입장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입장이 없이 관망한다는 얘기는 종전선언을 경우에 따르면 할 수도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받을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준비한 종전선언 프로그램은 주고받기식 비핵화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를 통해 미북 대화를 재개하고 핵동결과 영변 비핵화를 제재 한두 개와 맞바꾸자는 겁니다.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수용할 경우 백신과 식량 그리고 기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제재 완화와 적대시 정책 철폐를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의 종전선언을 수용한다면 이는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를 보장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nd North Korea does not want to make the first move. They want the U.S. to make the first concession, and then they will react to that.
그렇다고 종전선언을 거부하기에는 북한 내부의 경제난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중 국경이 차단되자 북한 내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여오지 않자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 외환난이 가중됐습니다. 원 부자재가 수입되지 않아 많은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가지 않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보다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 친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올해도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I would expect Bank of Korea to come up with another negative estimate. The drag on the economy.
만일 북한이 새로 내놓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김 위원장의 권위는 한층 더 실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 앞에 두 가지 전략적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호응해 미북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12월 또는 1월에 남북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모종의 공감대와 절충을 이룬 뒤 2단계로 종전선언과 미북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대북 제재 완화와 백신을 비롯한 지원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기존의 고립 노선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도 거부하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북 제재와 압박은 계속되고 경제난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시작되고 이어 3월 9일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또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3월 초에는 한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 또 양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선언 도출을 위한 시간은 2월 말 정도까지가 유효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북한 수뇌부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대화와 비핵화 진전 쪽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반복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완성했는지 여부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등 핵심 기술을 보유했는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동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20일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4년 전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를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업적으로 꼽으면서 이후 개발 진전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ICBM인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당시 화성 15형은 사거리로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관심사는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지만 이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립니다.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ey have that capability, as do a certain number of senior U.S. officials who have publicly stated or testified that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do that. That's the best.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미국 일부 고위 관리들의 증언이 있다면서 미 정보 당국도 이런 평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하겠지만 과거 사람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 보유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실제로 ICBM을 직접 발사하지 않는 한 재진입 기술 능력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에 북한은 분명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17년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것을 봤다며 역량을 완성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실제로 핵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까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nly question now is, and we'll only know this for sure if they do a live test, how heavy of a warhead can that missile carry if it's not carrying a dummy warhead? In other words,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핵확산 센터 소장은 북한이 ICBM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 능력을 완성했거나 최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ith the successful test of an ICBM, we should consider that North Korea has completed or has successfully developed an ICBM capability.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ICBM 역량과 관련한 문제는 항상 신뢰성이라면서 북한의 ICBM 중 일부가 작동한다고 믿지만 북한이 해온 극히 제한적인 실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ICBM이 운용 가능한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2년 전에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상에서 엔진 지상 분출 실험을 해왔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디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가게 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군사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에 북한의 ICBM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모르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there are several things we don't know about the capability. So even the missile that they tested in, or the two missiles they tested in 2017, the Hwasong-14 and the Hwasong-15.
북한이 2017년에 발사한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에 탑재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ICBM 미사일이 정상적인 비행 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하면 본질적으로 화성 15형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만약 탄두 한 개 100kg 정도만 탑재했다면 이는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지만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능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대기권 재진입을 할 수 있는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어떠한 입증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ICBM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여전히 관련 기술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험이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등 서방의 주요 언론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평가하면서 핵 개발에 집중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고립이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다시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언론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경제난 악화와 고립 심화 등 어려움을 부각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10년 차 중대기로에 선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력한 제재, 팬데믹,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겹치면서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중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장기 집권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 해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만 의미 있는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김정은의 10년, 핵실험, 외교, 그리고 K-POP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10년간 북한 관련 주요 사안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통치의 첫 10년은 커지는 핵 야욕, 역사적 외교, 심각한 경제난, 팬데믹으로 인한 극단적인 고립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올해 초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미국을 주적이라고 부르며 핵협상에 복귀할 신호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더 잘 무장됐지만 매우 고립됐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10년간 핵무기 개발을 추구한 결과 고립이 심화됐으며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무기는 김 위원장이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돌파구를 찾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의 무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어려운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도 김정은 치하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억압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밀레니얼 독재자는 핵야욕, 경제실험, 대담한 외교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넘어섰고 국내외의 예상보다 권력을 더 빨리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가 북한의 핵과 사이버 능력을 극적으로 확대했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동시에 북한 경제는 제재로 인해 너덜너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같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1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언급했습니다.
But I think the choice he has now, because it's so dire, the economic situation is so dire, is how do I improve? And he said that. And he said that in his plenum.
북한의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현 상황에서 경제 개혁과 주민들의 경제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소장은 말했습니다.
It is definitely probably the toughest time since he's been in power. He's got the COVID situation. He's got which has led to a self-imposed lockdown. He's got natural.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도 지금이 김 위원장 집권 이래 가장 힘든 때인 것 같다며 코로나와 국경 봉쇄, 자연재해와 제재라는 모든 제한 요소들에 직면하면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의 적법성과 유산은 경제를 복원하는 데서 찾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2년 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를 비롯한 탈북자 10명을 인터뷰해 김정은 치하 10년간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했습니다. BBC는 특히 북중 국경 감시가 유례 없이 강화됐으며 땅에는 덫이 놓이고 가시 철조망도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자유를 줄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김정은의 단속으로 탈북민들이 희망이 없다는 기사에서 탈북자 하진우 씨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사람들 탈북 무조건 다 차단시키고 막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시간이 더 줄어들고 사람들을 이제 뭐 강제적인 동원에 더 많이 내보내고 그리고 뭘 이제 걷어가는 걸 더 많이 걷어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살기 너무 어렵다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CNN 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1일에 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베이징 올림픽과 2022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 다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정은이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전술 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가 있다며 북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올해 집권할 것이라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급증하며 코로나 5차 대유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을 걱정하되 공황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Now let me tell you about the additional steps I'm ordering today to take on what is coming. I know you've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3주 전 이번 겨울을 위한 코로나 계획을 세웠고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며 오늘 그 계획을 더욱 굳건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대응 조치로 최대 규모인 5억 회 분량의 급속 테스트기를 연방정부가 구매해 가정에 무료로 배포하고 전국에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 검사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억 회 분량의 테스트기는 1월 이후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포되고 연방정부의 새 코로나 검사소는 성탄절 전 뉴욕시에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병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군의관 등 군 소속 의료 전문가 1,000명을 추가로 내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대기시키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모두 오미크론에 대해 걱정해야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all be concerned about Omicron, but not panicked. If you're fully vaccinated, especially if you got your booster.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았고 특히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받았다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강력히 보호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더 높은 위험에 노출돼 코로나로 심각히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방법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고 부스터샷까지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첫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지 약 3주 만에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신규 확진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6배 가까이 증가한 65만 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2주 사이 신규 감염 사례가 80% 이상 증가한 뉴욕에서는 신규 확진 사례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이달 들어 하루 감염 사례가 기존의 3배 이상 증가하며 20일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2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다시 의무화가 됐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5차 대유행 위기를 맞으며 각국은 봉쇄 조치와 여행 제한 등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특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와 격리 조치 강화를 고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없는 뉴질랜드는 단계적 국경 봉쇄 해제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기하겠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40%에 불과한 인도네시아는 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국가의 외국인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이들 국가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10일 격리 기간을 14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닫았던 일본은 최근 코로나 확진 사례가 미군 기지에서 급증하자 미국에 미군 기지와 주변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21일 코로나 부스터샷을 받았거나 최근 9개월 이내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경우에 한해 EU 회원국 여행을 허용하는 새 규정이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백신 접종자나 과거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들에게도 감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w consistent evidence that Omicron is...
남아프리카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는 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 감염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망 등 최악의 결과를 막으려면 현재로선 백신이 가장 효과적이며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 물질을 활용해 인체 내 항원을 발현하는 메신저 리보핵산 기반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1, 2차 접종 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저하되며 부스터샷 접종 시 효과가 수십 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하와이 이민선 1호에 오른 안재창 이야기 계속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12월 22일. 24년간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해온 니콜라의 차우셰스쿠 공산정권이 붕괴됩니다. 1965년 루마니아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차우셰스쿠는 족벌지배와 개인 숭배 정책으로 24년 동안 루마니아를 장악해왔습니다. 또 비밀경찰을 이용해 반대파를 탄압하는 등 루마니아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1980년 후반 동구권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이는 루마니아에까지 퍼졌고 루마니아 국민들도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동구권을 휩쓴 공산주의 몰락의 도미노 물결이 루마니아의 독재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에 차우셰스쿠 정권은 민주화 시위 군중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하지만 군부가 시위대와 합류해 공산당 중앙본부를 장악하자 해외로 도주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1989년 12월 22일 24년간 유지되어 오던 차우셰스쿠 정권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우셰스쿠는 부인 엘레나와 함께 루마니아 국민 6만 명 이상을 희생시키고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죄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1823년 12월 22일 세계적인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가 프랑스 남부 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납니다. 곤충기의 저자이자 과학자로서는 드물게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파브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동식물 연구자 중 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파브르는 어렸을 적부터 곤충을 좋아해 곤충을 관찰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사범학교를 졸업해 교사로 활동하던 파브르는 31살 때 우연히 곤충학과 관련된 한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전 일생을 곤충 연구에 바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파브르는 32살 때 노래기벌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이어 박물관장으로 일하면서 곤충 연구에 더욱더 깊이 전념하게 됩니다. 파브르는 56세 곤충기를 쓰기 시작해서 약 30년이 지난 후 곤충기 10권을 완성하게 됩니다. 곤충들의 생태와 습성을 관찰해 기록한 명작 곤충기의 발표를 계기로 파브르는 세계적 곤충학자로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이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